조금 전에 본당에 올라오니까 김희식 목사님이 올라오시면서 화사하고 보기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당 저 입구에 저희 여직원들이 나눠 그 뭡니까? 저 신청서, 후원 작정서를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시커먼 무심하들이 있는 것보단 화사한 여자 자매들이 있으니까 화사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참 균형을 잘 잡으시는 분, 정말 균형적인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3대 큰 사역입니다. 큰 사역이지만 하나 포함되지 않은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균형이라는 건 건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금 세 가지는 영적인 일이고요. 예수께서는 이 영적인 세 가지를 하시고 난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육적인 일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앞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 성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성까지, 나인 성까지 길로 하룻길입니다. 하룻길. 예수께서는 많이 걸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많이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육신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운동하셨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곳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걸으셨습니다. 단,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 비로소 나귀를 타십니다. 그 외에는 예수께서 배를 타는 것 외에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는 것 외에는 항상 걸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께서 이러한 균형적인 감각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제 이 나인성으로 향하다가 또 다른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는 바로 자녀가 죽었고 그 자녀 죽은 자녀의 죽음이 너무나 애통해서 장래 행렬을 가운데에 우는 과부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그리고 나인성에서 나오는 무리, 이 무리가 이제 서로 성문 밖으로 나오고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먼저 이 장례를 치는 나인성 가부의 장례가 먼저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원래는 성결법에 의하면은 사람의 죽음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돌아가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결법에 의해서도 저촉될 만큼 오늘 행동에 강한 액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죽음을 보시고 그 장례 행례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루 전에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루 전에 사람을 살립니다. 종을 살립니다. 한 종을 살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간 때에 장례 절차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더라. 자, 그런데요. 그 앞절 말씀을 살펴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이 이 나인성 가부와 함께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가부의 아들이 죽음에 슬퍼하면서 따라 나오는데요,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면 부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요, 이 가부가 인덕이 많은 사람일까요? 인덕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마 인덕이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 인덕이 많은 사람이었고 부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그 가부의 슬픔에 같이 애도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부가 이제 나인성 성 밖으로 장례 절차를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의 마음, 이 가부의 마음은 누가 위로를 주지 못할 정도로 슬펐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이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고 그 지역의 엘리트들이었고 또 그 지역의 유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대의 약자들이었습니다. 거지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완전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요, 오늘 나인성 가부의 그룹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그룹이 만나기는 만나지만 전혀 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만남입니다. 이쪽 그룹은요, 나인성의 가부의 그룹은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웃에게 덕을 베푼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덕들을 베푸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뭐 어떤 학자들은 뭐 거짓대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죄인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차이도 납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나면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나면 결국은 행동의 차이도 있습니다. 옷 입는 차이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의 옷 입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장례 행렬에 참여하는 그룹은요, 물론 장례 행렬에 참여하니까 장례복을 입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근엄했고 그들의 모습은 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없었습니까? 나인성의 가부 장례 행렬은 죽음의 행렬, 어둠의 행렬,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모아놨기 때문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요, 거짓대들을 모아놨기 때문에요, 오합지졸이었고 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은요, 질서정연하게 두 줄 혹은 네 줄로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요, 오합지졸, 자기네끼리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예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행렬은 기쁨의 행렬이었으며 이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무리가, 이 두 행렬이 이제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그 나인성의 가부의 장례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두 행렬이, 서로 다른 두 행렬, 문화적인 차이가 나는 두 행렬, 그리고 격이 다른 두 행렬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두 행렬이 하나가 되는 접촉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요, 이 예수께서 그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경에서 저 원어에서 찾아보면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애간장이 끓는 녹는다. 애간장이 탄다. 애 탄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녁에 우리 집 아이가 아팠습니다. 아이가 아팠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그 아이는 배가 아프다고 막 뒹구는데 외과 의사밖에 없습니다. 해당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배 아프다고 막 뒹굴면요, 부모는 애가 타는 겁니다. 이때 애 탄다는 말을 씁니다. 내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원어의 말씀을 보면 스플랑클 니조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이 내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장에 사람의 마음이 내장이 있다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 내 장기가 끊겨진다. 장기가 끊어지는 고통. 내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 지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 행렬 보고 에이 불쌍타 이 정도가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지금 장기가 끊겨지는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에는 제대로 지금 그냥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하지만은요, 내 장기가 끊어지는 아픔, 그 가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 당신이 내 장기가 끊어지는 아픔을 예수님께서 겪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가부의 장례 행렬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죽음, 그 가부의 슬픔을 다른 사람의 죽음과 가부의 슬픔으로 보지 않고요,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오늘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 다른 사람의 슬픔이 그저 객의 죽음과 객의 슬픔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죽음과 슬픔으로 예수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게 손을 대시니 나인성 과부에게는 울지 말라. 내 장기가 끊어지는 아픔, 너의 슬픔을 보니까 내 장기가 끊어진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울지 마라 라고 하시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관에게 손을 대십니다. 자, 죽음의 행렬을 보는 것도 거룩하지 못한데 그 죽음의 행렬을 막고요, 관에게 손을 댄다. 관에게. 이건 유대 당시로 법에 보면, 성결법에 보면 이건 굉장히 부정한 짓입니다. 관에 손을 댄다. 또 그 당시에는 관은요, 유대 관은 떡궁이 없는 관입니다. 우리나라 관이 아닙니다. 떡궁이 없는 관입니다. 그저 두 사람이 들고 가는 혹은 네 사람이 들고 가는 정도의 관입니다. 살기에 따라서 뭐 여덟 사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관입니다. 손을 대면 어떻습니까? 관에게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신에게 손을 대는 겁니다. 시신에게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짓입니다.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야 되고요. 죽음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관에게 손을 대십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그 가부의 아픔을 보니까, 이 아들의 죽음을 보니까, 누구의 죽음이었다고요? 내 죽음. 이 아이, 그 가부의 슬픔을 보고 누구의 슬픔이었다고요? 자신의 슬픔. 그 가부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었다고요? 자신의 고통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께서 자신의 고통, 자신의 슬픔이었고 자신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가부의 아들의 관에게 손을 댑니다. 그리고요,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때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온갖 그 어미의 아픔, 자기 것으로 여겼고요. 그 어미의 고통,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애타는 마음 언제 있어 봤습니까? 내 애간장이 녹는 마음, 우리 아이가 아플 때 혹은 우리 부모님이 아플 때 겪어본 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웃의 고통을 보고 예수님의 애간장을, 예수님처럼 애간장이 타는 마음, 이웃의 고통을 보고 느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천일의 SBS의 천일의 약속 보면 수연이 이름이 수혜, 영화배우 수혜가 나오죠. 수혜가 기억력을 잃어버리죠. 운전 막 하다가 어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운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차를 세워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보시나요? 그때 괜히 마음이 아프고 찡하잖아요. 슬프잖아요. 눈물이 나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애탄다는 마음입니다. 애간장을 녹는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애간장은 녹는데 정말 우리 옆에 사는 동네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애간장이 녹느냐고요. 오늘 한 번은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신고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학대한다고, 60대가 넘는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학대하는데 그 어머니는 치매가 걸려서 거동도 불편합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오래 복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출소하였습니다. 오래 복역하고 15년 정도 복역하고 출소하다 보니까 그를 건드리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형제들까지도 형님을 못 건드렸습니다. 형님의 이야기는 아예 부딪히기도 싫어하니까 다 멀리했습니다. 그러는 그가 치매 걸린 부모님, 치매 걸린 어머니의 섬기는 방법이 어떻게 섬기느냐, 내 옆에 놔두는 것이 내가 어머니를 섬긴다라고 그는 이해를 했습니다. 치매를 걸렸으면, 치매가 걸려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집에 누워만 계십니다. 이분은, 학대하는 이 장남은 동네 품을 팔아서, 농사일에 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어머니는 그저 집에 누워 있습니다. 누운 자세로 그대로 있습니다. 구부린 자세로, 이렇게 구부린 자세로. 욕창에 걸려있는데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실 두렵지 않아요. 상담 전화 이쪽 저쪽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이, 60이 넘은 큰아들의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술 먹으면 더 괴팍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불안하잖아요. 여자 직원 하나, 남자 직원 하나 가는데 불안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을 대동했습니다. 혹시 이 할머니를 급하게 긴급 이송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119도 불렀습니다.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그 아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아들은 사회적 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옆에 어머니를 두는 것만으로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치매도 걸리고 거동도 불편하고 욕창도 치료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표현도 못하죠. 치매를 걸렸으니까. 예, 치매 아들에게 상담을 잘해서 그 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상담을 해서 어머니를 병원에 이송을 시켰습니다. 이때 우리 직원의 마음이 애타는 마음입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쉼터에 세 분의,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쉼터에 학대받는 사람들, 그 학대받는 어르신들이 지금 쉼터에 세 분이 계신데요. 한 번씩 저희들이 대학 교수님 상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집단 상담을 하게 합니다. 어머니의 아버님들이 처음에 자기의 상처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상담가에게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끄집어냅니다. 예, 6.25 때 험난하게 살았던 거, 그리고 보릿고개 넘었던 거, 그리고 그 보릿고개 넘으면서 60년대 그 새끼를 위해서 제대로 묵지도 못하고 그 새끼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는 거, 그래서 그놈을 공부시켰더니 장가를 보냈더니 나를 이렇게 한다, 나를 학대한다, 나를 때린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내쫓겨 보낸다, 라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눌 때에 순간적으로 그곳은 울음바다가 됩니다. 상담하는 대학 교수나 상담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그곳이 울음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그분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의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른의 문제가 나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울음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예, 울어야 또한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무심히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애간장이 다 녹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에게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통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아니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아니 너는 일어나라. 예, 그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청년이 일어나다는 표현은 누가만 의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관뚜껑이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예, 청년아 일어나라 했으면 일어나서 살았지 않습니까? 살았으면 이거 공이 누구 공입니까?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살렸죠. 누구 공이 큽니까? 예수님은 공이 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살렸으니 이 아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어머니의 고통과 그 어머니의 삶 전체를 예수께서는 이미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한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도 돌려줍니다. 내가 살렸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었으니 이것은 내 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살렸으니 이 생명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살아난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의 행렬 가운데에 오시고 계십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요, 이미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의해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어있는 가부의 아들을 죽음을 애통하시면서 시신에게 접촉까지 하시면서 주님은 그 나인성 과부를 돌아보는 목회를, 돌아보는 사랑을, 돌아보는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도 나처럼 하라 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행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행렬 속에서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타인의 슬픔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애간장이 타는 마음, 애간장이 녹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 가까이 가서 손댈 수 있는 이 직접적인 사랑의 실천 우리는 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에게 사랑의 만남과 관계성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이 겨울 좀 더 죽어가는 저 죽음의 행렬, 저 이웃의 행렬에게 사랑과 사랑의 만남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나눔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균형이 있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주님, 주께서는 죽어가는 고통받는 가부를 보시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TV로 영화로는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웃의 아픔을 보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올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 실천하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